우리 열왕기하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4장 21절로 우리 29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 21절 보시면 이제 아마시아의 뒤를 이어서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마샤를 폐위시켰던 권력들은 유다 모든 백성이라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아마샤를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즉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크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크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유다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이제 그 아마시아의 밑에 있었던 그 신복들이 보기에도 아마시아가 이제는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므로 그의 아들인 아사랴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고 아마시아를 그리 이제 처단한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샤에 대신한 어떠한 반역일지인데 그의 아들 아사랴를 그대로 왕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제 아마샤에 대한 그 개인의 반역인 것이지 다윗 왕가에 대한 반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 혹은 그러한 아마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들에 의하여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대신에 다윗 왕가에 대한 인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바 그의 아들 아사랴를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꾸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더 큰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랴 사실 이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 있는 사람인데 바로 우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름을 사용되어집니다. 아사랴와 우시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름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좀 크게 정리가 되어진 것은 우시아는 공식적인 왕명이었고 아사랴는 아마도 그의 본명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내일 말씀에서 이 아사랴 우시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이루어낸 일들 몇 가지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22절입니다.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랏은 솔로몬 시대의 에시온 게벨 항구 도시였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 근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시온 게벨이 아주 중요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엘랏도 매우 중요한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고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다투었던 지역입니다. 아사랴는 이곳을 다시 이제 회복하였고 그곳에 엘랏을 건축하여므로 인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에 온 기쁨이 되어지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랴 우시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곧 여로보암 2세인데 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여서 열왕기서 읽고 있는데 열왕기서의 가장 몇몇 가지 드러나는 가장 큰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우상 섬긴 왕들은 항상 누구와 같이 비교되었습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비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그와 똑같은 이름인데 문제는 이름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여로보암 1세의 그 악함도 우상 숭배의 그 죄악도 그가 이제 철저하게 닮아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함께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처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에서 이 여로보암의 이름은 아주 자주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왕으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여로보암일진데 어떻게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까지 닮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왕가를 지나왔고 역사를 지나왔지만 결국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악함의 그 근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 우리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여로보암 2세 일진데 그가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영토 확장을 하는데 여로보암의 2세의 영토 확장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대의 번영을 이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어디에서부터라고 말합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언제 이스라엘의 땅이었는가? 솔로몬 시대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5절 말씀 보시면 이곳들은 솔로몬 당시 북부 지역에 가장 경계가 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이것을 모두 전부 잃어버리고 있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모든 땅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난익음 이름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가 맞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로보암 2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옛 영토를 이제 확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에나 또 다른 부분에서나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이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의 그 기저에는 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로보암 이 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로보암 1세 어떤 왕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악한 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이리 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6절 27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극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중에 누구 하나 자유한 자도 없었으며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극심한 고난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고 처참하고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 놓여져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라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기로 하신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지켜내야 하셨기 때문에 어찌하십니까? 여로보암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을 고통 중에서 구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나의 그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졌고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회복되어졌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들을 다시금 이제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오늘 우리의 삶 중에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에 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하나 있습니다. 악인의 성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그 우상의 죄를 그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왜 굳이 이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성공에 대하여 우리는 어찌 생각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악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의 마음과 시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자신의 실족하였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실족할 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성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질투 가운데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족할 뻔했던 그 이유에 대해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여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니 억울한 그러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다.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 73편 뒤로 가면 갈수록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할지는 모르나 결국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말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73편 17절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마지막을 파멸로 내던지시는 것을 그들의 종말을 이 아삽 자기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인가? 현재 그들의 성공은 궁극적인 성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악인의 그 종국의 그 마지막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시적인 성공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실족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견책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졌던지 간에 내 스스로의 거룩과 믿음을 먼저 바라보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반하여져 돌아서 버린 백성들의 마지막은 결국 파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거룩을 도리어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라면 악한 자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백성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건져 올리시고 영광의 때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엇도 소망할 것 없을 때라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악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거두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또한 철저하게 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악인의 성공을 순간적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그들의 성공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종국 즉 마지막은 이미 정해진 바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상급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향하여 매일의 삶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간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의 소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우들과 예배자들의 생업 축복하시고 각각의 사업체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 시련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